고린도후서 7장 5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금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며 자라나는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작되는 이 7장 5절, 여러분이 2장 13절을 기억하시면 그 2장 13절에서 끊기었던 말씀을 이제 7장 5절서부터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2장 12절 13절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고 이제 7장 5절에 오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2장 14절서부터 7장 4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려다가 중간에 나온 말들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2장을 배웠을 때 또 1장을 배웠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좀 다시 기억을 해야 지금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그 중요한 문제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리하여 그 사도 바울을 배척하여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또 전하고 있는 이 참 복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그 근심하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7장 12절에 와서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거기도 그 불의를 행한 자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의를 당한 자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구절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그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오직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좀 배경을 기억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꾸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주려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근심하고 염려를 하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후로 고린도 후서를 쓰시기 전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들을 보낸 것으로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몇 번의 편지를 쓰셨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적어도 한 번은 쓰신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이후 고린도 후서 전에 그들에게 썼던 그 편지 내용이 2장 4절에 잠시 나옵니다. 2장 4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큰 환난과 affliction 여기서 뭐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 환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환난, 마음의 affliction과 즉 큰 애통과 그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쓴 편지는 아닙니다. 마음에 큰 고통과 애통이 있어 많은 눈물로 쓴 편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에 또 고린도 후서 전에 이들에게 보낸 편지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려주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겼다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니까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고 나오는데 오늘 읽는 7장 5절에서 이어지는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아까 2장 13절에 심령이 편치 못하는데 7장 5절에 육체도 편치 못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마음도 편치 못하고 그러므로 육체도 편치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온통 고린도 교회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마음을 저희가 읽게 되는데 즉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1장 23절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23절서부터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뭐 수도 없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들보다 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돼가고 있음, 복음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을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마음도 편치 못하고 육체도 편치 못하고 이것이 사도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7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낸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낸 것을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내놓고 후회까지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번역으로 하면은 그 편지 내용으로 해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편지 보낸 자체를 후회한 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고 보낸 것을 후회도 하느냐?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물로 쓴 편지는 결국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강한 편지였습니다. 회개하게끔 만드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편지였습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지금 사도 바울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그들이 회개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편지 내용이 지금 그런 것으로 그들로 근심하게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영어로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했다 이 말은 슬퍼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비탄했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후회했다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 편지로 하여금 근심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비탄하고 후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볼 때에 그 죄를 회개하게끔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지겠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참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가 계속 죄를 짓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은 그들로 회개하게끔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요즘은 자기 자식인데도 내버려 두니 이제 진짜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판국에 교회가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사람들이 가끔 대들죠. 네? 아버지한테도 혼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아버지를 욕하는 소리죠. 아버지가 한 번도 진짜 혼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을 안 한 거죠.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여러분, 교회의 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조그만 누룩이 그 빵 전체에 퍼진다 하면서 죄를 치리 안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죄를 치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남겨두면 그 교회 전체에 그 죄가 퍼진다. 하나님의 워닝,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교회의 멤버들은 죄를 계속 짓게 되고 더 큰 죄가 나와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쟤는 가만 놔두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벌써 교회의 권위가 다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원인이 돼야죠. 당연한 얘기죠. 왜? 치리를 하는 것은 혼내주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OPC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우선 예수님의 명예를 지킨, 그리고 교회의 퓨리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즉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수준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쉽게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킹하는, 비웃는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결코 교회는 드러난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성경이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혼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치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제가 보기에 이제 교회 치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권위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권위가 주어진 자들이 너무나 잘못을 했고 그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안 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안 할 때지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순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할 때는 당연히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할 때는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정말 뭐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다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죠. 그때는 네가 맞았고 그때는 너가 틀렸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나 바로잡아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절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바로 회개요, 바로 순종이지. 뭐 앞으로 잘할 거라든지, 뭐몇년 후부터 할 거라든지 이런 말은 그몇년 전까지는 그러면 죄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죄가 아니라고 됐을 때는 몰라도 죄라고 드러났는데 바로 순종, 아 회개 안 하고 또 바로 말씀을 순종 안 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기독교 마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이제 더 자세하게 회개에 대해서 오늘 얘기인데 회개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기에 이제 안 하겠다.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하고 있으면서 회개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 받아줍니다. 어떤 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이 부인이 여러분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회개한다, 용서해라 할때 여러분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교회도 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회개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드러날 때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참 보낼까? 보내놓고도 괜히 보냈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은혜를 베푸셔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사도 바울과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디도가 가져오니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도 편치 않고 몸도 편치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기쁨이 넘친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디도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저 한국어 성경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더 날지 모르는데, 이게 처음 한번 이렇게 읽어갖고는 참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나 이제 뭐 원어니, 영어니 막 합쳐갖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렇게 이 육체도 편하지 않고 정말 마음도 편하지 않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데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downcast, depressed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디도가 자기들한테, 사도 바울한테 왔잖아요. 그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위로를 해주셨다. 어떻게? 디도가 이제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절에 저의 온 것뿐 아니라, 디도만 만난 것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저가 즉 디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디도를 잘 대우를 해준 것은 사도 바울을 잘 대우해 주신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하겠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디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 즉 사도 바울을 사모함과 또 자기의 그 옛 행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는 이런 것이 다 있은 후에 이제 또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의 전체가 다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됐다.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그걸 다 듣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쓴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이 이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5, 6, 7은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 보낸 것을 괜히 보냈나 하고 후회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이 잠시 동안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는데 우선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즉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이래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즉 내가 기뻐하는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결국에는 회개를 했다는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이 편지를 괜히 쓴 것이고 회개가 없고 사정이 더 악화되면 그러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근심하여 회개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일이 오히려 다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게끔 이루어주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좀 이해가 갔을 것으로 내가 믿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아까 슬퍼한다는 뜻도 되고 비탄함 하는 그런 뜻도 되고 후회하는 그런 뜻도 되는데 두 가지 근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참 회개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참 회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참 회개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즉 죄를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 안 하면 회개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죄를 인정만 했다고 참 회개는 아닙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하고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를 뉘우쳐야죠. 그것만으로 그러나 참 회개. 제가 한 두 군데 보여드리죠. 히브리서 12장. 여러분과 제가 몇 번 읽은 구절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울면 회개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울어도 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울었다고 회개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고 참 비통까지 하면서 야 정말 뉘우치면서 이건 잘못했다 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유다가 가룟 유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백그라운드는 그냥 넘어갑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5절을 먼저 읽었네요. 3절부터 읽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지금 유다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뉘우치고 있습니까?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냐?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참 회개를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회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회개가 뭐냔 말입니다. 예, 정말 어느 정도 아마 기독교인 중에도 이 정도로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죽어버리기까지 그 행한 일이 너무 괴로워서. 근데도 참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고도 또 참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안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노력까지 합니다. 그러면 참 회개냐?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왜? 그 죄가 알려지는 바람에 이제 내 reputation에도 큰 문제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나한테 오는 영향이 이게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 것이요?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죄 때문에 겪어야 할 그 consequences를 생각해 보니, 와,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안 할 마음까지도. 다시는 안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도 참 회개가 아닙니다. 왜? 결국 자기 위하는, 자기 위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회개는 안 받아줍니다. 자꾸 뭐 부부관계를 예를 드는데 남편이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나쁜 짓을 해고도 나서 남편이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이제 와이프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뭐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이혼하자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왜? 요즘은 여자들이 돈도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 났거든요. 내가 이거 이제 잘못은 내가 했지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한테 오는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이거.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가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면 여기서 용서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걸로 착각을 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지금 내가 이제 큰일 났는데 와 이거 알려지면 어떡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안 할게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용서할 걸로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도 용서 안 할 걸 하나님은 왜 용서할 걸로 착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겁니다. 큰일 났거든요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 죄까지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에 뉘우칩니다. 정말 안 해야 되는 거였는데, 까지까지도 해요. 그리고 돌아서기까지도 하고, 이제 안 할게요. 정말 안 할 마음도 있고, 하는데도 참 회개가 아닙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롱하고 있는지, 정말 참 회개를 하는 건지. 참 회개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지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괴로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큰 잘못을 하고 그 여러분을 헐트한 거, 여러분이 아프게 된 거 그 자체가 너무 아파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는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여보 정말 잘못했어 이런 회개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안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냥 automatically 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탠더드에서 우리 교리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도 회개 못합니다. 뭐 겉으로는 얼마나 뉘우치고 뭐 죄에서 돌아서고 뭐 할지 몰라도 참 회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순종하는 삶에 간 후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트러스트 하셔야 됩니다. 트러스트. 그 예수님을 트러스트 하는 데까지 못 가면 그 죄에서 해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참으로 그 십자가에서 치루셨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치러졌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피로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짐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순종을 해도 그 예수님을 트러스트하는 데까지 못하면 그 죄의 용서됨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몇 년씩 계속 회개합니다. 왜? 용서의 확신이 없나 봅니다. 참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몇 년을 두고 같은 죄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 용서하세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식이 나한테 와서 아빠 용서해. 그래, 용서했어 인마. 또 와서 아빠 용서해. 용서했다니까. 또 와서 아빠 용서해. 용서했어. 몇 번까지 참아주실 겁니까? 여러분도 화가 날 겁니다. 이 자식은 내가 용서했다는데 뭐냐 너는? 너 정말 회개냐 그게? 여러분, 참 회개의 끝에 결론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참 회개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참 회개를 안 하니 죄의 용서됨의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용서 안 됐을까 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왜? 자기가 압니다.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만 근심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지나들이 진 죄를 잠시만 근심했어? 이거 진짜 죄를 인정을 안 하는 인간들인가 보네. 아 적어도 몇 년은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자기가 죄를 에?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그게 괴로우면 이거 어떻게 잠시만 근심한?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오히려 잠시만 근심한 게 좋다는 거예요? 참 회개는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요. 이제 참 회개 후에는 그래서 참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믿음 없는 것은
믿음으로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정말로 그 죄를 뉘우치는 것까지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 다짐도 안 믿어도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열심을 드렸고 공을 드렸고 울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내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 내 죄가 정말 해결이 된 거냐? 아니면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은가? 이것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자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효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까? 참 회개 후에 참 기쁨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해서 오는 그런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블리브하고 트러스트하고 이게 좀 영어로 하면 구별이 좀 돼갖고, 좀 trust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말은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니까, 이게 좀, 예, 좀, 마음이 안 차는데, 어쨌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다 세상 근심입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회개를 한 이 고린도 교인들 다는 아니죠. 아직도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고 아직도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은 변했습니다. 그 변한 내용이 오늘 읽은 구절들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은 지금 디도가 온 것뿐 아니라 그 디도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그 사모함, 이제 사도 바울을 사모함, 그리고 애통함, 그 사도 바울에게 한 그 행동들로 인하여 이제 애통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변했습니다. 완전히 정말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그 근심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꿔놓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얼마나 변명하게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좀 네기립합니다. 저한테는 뉘앙스가 vindication 변명이라기보다는 좀 이 vindicate 변호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얼마나 이제 그 빈디케이션을 즉 이 진리를 지키고 변호하고 하는 또 사도 바울을 빈디케이트 하는 즉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느냐.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죄에 대한 것, 불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분하게, 또 얼마나 두렵게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나님 사랑, 바울 사랑,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얼마나 벌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까 읽은 대를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회개를 하고는 그 죄 지은 자를 치리를 했습니다. 그 치리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얼마나 벌하며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영어로는 innocent, 순결함을 증거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그 디도의 말에 순종하는 참 회개한 사람들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너무나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정말 참 회개가 내 삶에서 지금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근심이나 하고 있는 건가? 이겁니다. 세상의 근심, 회개로 가지 않고 구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 회개한 내 삶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래 더욱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개도 못합니다. 뉘우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사느냐. 회개한, 참 회개한 사람의 이제 새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 참 순종을, 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쓴 편지. 우리는 시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로 쓴 편지. 여러분한테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같이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퀄리티적으로 차이가 있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나 인간 수준에서 표현하는 거지 똑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케 말라라는 구절이 있듯이 성령님 하나님도 근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가 아니라 책을 써주셨는데 이걸 읽고 듣고 이제 참 회개가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회개를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욱 간절하게 더욱 진리를 지키고 변호하고 더욱 죄에 대해, 불의에 대해 분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인을 치리하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회개하며 더욱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보여지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을 다해서 진리를 지킵시다. 진리를 변호하자. 그리고 불의, 죄 이런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교회에서 없애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 아니면 세상 근심. 참 회개를 하시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참 회개가 없으면 이런 말씀이 불안합니다. 아이고, 부담이 됩니다. 아유, 이것도 뭐야, 어떻게 이거, 아유. 아유, 지금 그냥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에휴, 뭐.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은혜 주시게.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나큰 은혜 감사드리고 크나큰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개조차도 참으로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은혜 주셨어요. 저희들 진심으로 참 회개를 하여 기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죄사함에, 그 죄 용서함에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크게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욱 간절하게 모든 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의와 죄에 대하여는 분을 내게 인도하시고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는 저희가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지키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 장로교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은혜가 아니면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또 결국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천국의 복이 저희들의 소유가 되어 있는 현실을 저희가 믿고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